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계명 예배 온전한 예배라 말씀을 제목해서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지난주 계명의 핵심은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를 섬기려고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 오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시는 계명이라면 2계명은 예배자의 신령한 예배를 요구하시는 계명입니다.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1계명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자 되심을 깨닫게 하는 선포라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행위로 했다, 내가 즐거웠다, 내가 좋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궁금해서 금송아지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뭐 불빛이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오늘날 쉬운 말로 하면 내일은 주일이니까 다 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랬더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절기도 지켰고 그것도 이른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즐거워하는 성도의 교제도 있었고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빨리 도망가서 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다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그날 금송아지를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목을 3천명을 베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주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3,000명의 목을 쳐버리셨고 오히려 그 3,000명의 목을 쳤던 칼을 든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예배드렸는데 결론은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이 있다는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 보면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수 이름도 있고 설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멋진 모습 다 있고 뭐 관현악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계명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천주교회예요. 사실 천주교회는 우리 개신교회의 모태 아닙니까? 근데 천주교회를 가보시면 알지만 입구부터 성모 마리아상이 멋진 여인이 항상 있고 그 품에 예수님은 항상 애기야 그래서 항상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조각상이 있고 교회당 들어가면 제자들의 상 예수님의 상들이 쫙 돼 있고 또 천주교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집집마다 이 마리아 상 놓고 옆에 촛불 놓고 집에서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이 계명이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들었을까? 이들은 성경을 안 보나? 아니고요. 천주교회는 1계명, 10계명이 우리랑 좀 달라요. 아니 같이 성경을 보는데 10계명이 왜 다를까요? 1계명과 2계명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두루뭉실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형상들이 도움이 되니까 마리아도 만들고 예수님도 만들고 베드로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회는 계명이 몇 개예요? 9개잖아요. 그래서 1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10계명이니까 그래서 10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재물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천주교회의 10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조식여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로 그 백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멋진 형상이라도 좀 갖다 놓고 웅장하고 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예배 드린 것 같을 텐데 이 개신교회에 가보시면 알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목사님들이 주책 없게도 춥든지 덥든지 관계없이 한 시간씩 알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설교를 해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타성이 졌다 보니까 우리는 무의미한 예배, 그냥 무감각하게 앉아있다가 가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 계명은요,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참 소중한 계명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좀 더 버라이어티하고 멋지고 조명도 막 반짝반짝하고 빨간 불 들어왔다가 파란 불 들어왔다가 뭐 이러면서 목사도 좀 이 왕의 옷과 같은 것을 입고 좀 용의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듣고 머리에 금멸구원 하나 쓰고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하면 더 멋있, 아 정말 뭐 하나님 닮은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탁 한 번씩 밀 때마다 뒤로 발랑발랑 자빠지고 막 그러면은 더 멋있는 예배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처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볼 때에 이 계명의 시작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우상, 또 지금 예배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예배, 이건 너희를 위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시작이 뭐냐면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마음의 욕망이, 인간적인 근본적인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 깊숙이에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 equal C, D divide C입니다. 그러니까 행복, happiness, happiness는 desire, 욕망분의 capital, 돈이랍니다. 갖고 있는 돈.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랍니다. 사실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욕망의 그릇을 줄여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욕망의 그릇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만 잘 살면 나는 행복하겠다, 나도 저 사람 사는 집만큼만 크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사람은요, 더 큰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의 욕망은 뭐 5천억 분의, 가지고 있는 돈이 1불 가졌든 10불 가졌든 5천억 분의 1은 5천억 분의 10과 행복 논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가진 거는 행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욕망이 계속 커지면은 그 욕망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상입니다. 욕망이 커지면요, 결론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인간의 마음 깊숙이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누구에게나, 나는 절대 무서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암만 큰 소리 쳐도요 죽음 앞에 덜덜 떨어요. 다. 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느냐? 물론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 이것의 결론도 뭐냐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결론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두려움의 결론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욕망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나는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아니다. 그분은 나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나를 지키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요, 욕망도 해결되고 두려움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말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욕망의 그릇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형상을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집 사방에 갖다 놓고, 직장에도 사방에 하나님의 모양을 멋있게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교회에서도 멋진 웅장한 하나님의 모델을 하나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사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이따시만한 거 하나씩 가슴에 품고 사시고, 없는 사람은 은으로, 돈으로, 동으로, 고철로라도 만든 이 형상이라도 하나 사가서 품고 다니세요. 그럼 우리가 좀 편안할지 모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고철 덩어리 하나 안고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영으로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 신영수 장로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 홈데포에 가서 나무 사다가 만드셨어요. 저 십자가 하나 사오려고 그러면 몇천 불씩 합니다. 뒤에 뭐 네온 사인 나오고 불빛 나오고 그러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되게 비싸요. 네, 막 장로님이 그냥 나무 사다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도 그래요. 교회들마다 십자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면 날라리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저기에 죽어야 할 죄인이 나구나, 이 의미를 깨닫는 것 이상으로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둔다면 떼야 돼요. 만약 드라큘라 쫓아내는데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밤길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이 십자가 그렇게 갖고 다니면 우상이에요. 그건 설교학을 배울 때 처음에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목 설교하는 사람은 화려한 옷도 입지 말고 또 화려한 외모도 치장하지 말고 금가락지도 끼지 말고, 사람들은 반지가 번쩍번쩍하면요, 막 넥타이 핀이 막 번쩍번쩍하면 저게 얼마짜리나 될까, 저게 진짜가 가짜가 이래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볼펜도 꼽지 말고, 사람들은 저 볼펜이 목물랑이니까 파이올리시까 파이올로튼가 뭔가 이래가지고 온통 그런 생각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그래서 설교자는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자는 잘생기지도 말고 못생겨서도 안 되고 키가 커서도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키가 작아서도 안 되고 저밖에 없는 것 같아. 제 친구가 굉장히 잘생긴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나가서 밖에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손을 붙들고 손을 안 놓더니 어머 목사님, 목사님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래서 은혜 받은 줄 알고 권사님 뭐 은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뒤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목사님 어쩜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조용필 닮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실망한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를 위하여 이거 아닙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과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하고 쭉 말씀하면서 세 가지 동사로 명령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불교교인이 아니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나는 안 하리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예배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쓸데없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과 물질과 기술과 노력을 드리는 어리석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이든지. 어떤 분은요 평생 교회 앞에 모뉴멘트 기념탑 하나 세우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만들지 말라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기 위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한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그런 데 많습니다. 무슨 뽑기식으로 말씀 하나씩 뽑아가지고 들고 이게 평생에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 절하지 말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려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거짓된 예배, 화려한 모습, 목사 자신을 자랑하고 또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고 목사의 직통 계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내가 오늘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다 헌금 천불씩 하랍니다. 이런 직통 계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느 교회 목사가 옆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이빨 썩은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헬렐레. 그리고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시킴을 받는 종된 모습이 되지 말라. 이게 옳은 게 그른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메어서 어떤 목사님이 계엄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목사님 빨리 가세요 빨리. 그래서 갔더니 2부 순서는 고사래. 그래가지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1부는 예배 드리고 집사님인데 2부는 고사. 그래갖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코하고 입에다가 돈을 꽂고. 왜 돼지의 머리 코에 돈을 꽂는지 아시죠? 돼지가 한자어로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에 돈을 꼽아서 그냥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운동 선수들도요 1년 운동 시작할 때요 고사 지내고 운동해요. 첨단 과학으로 사람의 의료시설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는 의사들도요 개업할 때 뭐해요? 고사 지내요. 기도 다 하고 고사 지내. 한국의 큰 신학교는요 식당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몰래 산에 올라가서 사업 잘 되라고 고사 지냈다가 신학생들이 불매운동 벌여서 쫓겨난 그러한 신학교도 있었어요. 저는 계엄 예배 드릴 때 그래요. 사람들이 안 드리면 뭐가 뒤통수 맞을 것 같이 찝찝해서 드리는 예배자, 이런 맹목적적인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아니면 앉았다 갔다 앉았다 갔다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헬라어로 엔 푸뉴마티,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 회방죄는 주님께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도대체? 성령 회방죄는 다른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영은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엔 알레세이아, 이 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장엄한 분위기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말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멋진 외형을 갖고 멋진 조명을 갖고 멋진 무슨 관현악단을 갖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준대로 자꾸 예배가 길어요, 예배가 짧아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예배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의 결론이 뭐냐? 5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뭔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 그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왜 질투라는 말이 붙었을까? 여러분, 우리 질투 그러면 흔히 생각할 때 시기심이나 불의의 질투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질투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 질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둘이 연애하는데 둘이 사귀어서 둘이 이제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어느 날 내가 길거리 가는데 저 사람이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걷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눈이 휙 도는 거죠. 그런데 무슨 정말 예쁜 여자가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와. 근데 눈이 휙 도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는 돌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팔짱 끼고 가는 거는 그냥 가라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팔짱을 꼈다. 그러면요, 너 죽고 나 죽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너는 내 신부고 내 기쁨이고 내 모든 것이다. 근데 너희들 엉뚱하게 다른 거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 그러고서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헵시바. 헵시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기쁨의 전부는 너다 이거예요. 이게 헵시바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보셔도 기뻐하세요. 또 뷸라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 내 사랑스러운 내 아내, 결혼한 내 신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거하고 노란하고 엉뚱한 데 정신 팔리고 엉뚱한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네가 전부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형식적인 모습을 떠나서 우리 진심으로 사랑하는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나는 네가 전부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달라라는 계약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에서 딱 두 계명만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두 번째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5절 끝부분부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쉬운 말로 이런 얘기예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 자손 수천 대에 이르는 축복을 줄 것이고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 언제 끝나나 뭐 할 일을 다 하고 예배를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가는 정도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디를 가든지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만약에 여러분이 가시게 되든지 화려한 모습의 교회에 취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회개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대로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